신명기 29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이제 우리가 2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으면서 여지껏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과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임하게 하였는지 선포하고 설명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연달아서 이제 선포를 하는데 오늘 읽은 10절부터 15절은 언약을 맺는 것과 관련해서 주로 누구에게 언약을 주시는지를 초점을 맞추어서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을 선포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에 보면 누가 언약 백성이 되는지를 모세가 규정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가 선포했던 내용이 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기준 삼아서 그러니까 언약을 맺거나 또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할 때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맞겠죠.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너희, 그러니까 언약은 누구랑 맺냐면 너희와 하나님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고서 이제 너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너희는 누구이냐. 그래서 오늘 너희 하고서 그 뒤에 보시면 몇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을 맺는 대상 누구냐면 곧 너희 수령, 너희 지파, 너희 장로들, 너희 지도자. 여기 보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어떤 모습으로 되었건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이 지도자들이 다 언약을 맺는 너희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부적으로 보면 잘 섬기고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 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을 또 지도자로 세워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누구냐? 언약 백성 첫 번째 부류는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 여기서 말한 남자는 말 그대로 남자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이기도 한 거예요. 남자와 11절에 너희의 유아들, 너희의 아내와.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남자, 아내, 유아들 이 세 부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가족들이죠.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 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지도자들, 두 번째는 그 안에 속해 있는 가정들입니다.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조금 독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땐 성전에는 남자만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남자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종종 하죠. 이스라엘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선포할 때 언약 백성은 누가 되느냐?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편, 아내 다. 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여기 들어있죠. 여기서 말한 유아는 신생아부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가령 교회에서 세례를 준다. 그럼 유아 세례도 있고 나이가 차면 세례를 주죠.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되거나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을 한다. 뭐 등등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하곤 해요. 그런데 지금 구약시대 때 언약을 맺을 때 누가 언약을 맺었느냐? 신생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된 사람이면 빠짐없이 다. 다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남편만 나와서 언약을 맺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다 나와라. 다 몽땅 다. 집구석에 있는 사람 없이 몽땅 다 데리고 나와라. 아이가 어려서요. 데리고 나와라. 몽땅 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야 한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에도 집까지 이렇게 뭘 알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을 때에는 언약을 맺는 분명한 주체가 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부류예요.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뒤에 보시면 및 네 진중에 있는 객. 객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지나가다가 잠시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진에 들어와서 하루를 머물건 열흘을 머물건 아니면 1년이나 2년쯤 머물다 가건 여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객, 여행객, 손님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그래서 나무를 패는 자, 물깃는 자는 무슨 뜻이냐면 노예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돈 주고 사와서 노예로 삼고 있는 사람. 여기 보면 하는 일이 나무를 패는 일, 물을 깃는 일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허들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예전, 요즘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식모가 있었죠. 그래서 집에 예전에 이렇게 강남권이나 이런 데 아파트를 지을 때도 보면 주방 안에다가 조그만한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한 평짜리 뭐 0.9평짜리 조그만 방을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식모방 이렇게 불렀어요. 집 안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살림을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저희 집에서 그 식모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딱 누우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딱 들어가고 끝입니다. 이게 조그마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노예를 데리고 와서 지냈는데 그런 노예들도 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느디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분들을 나중에 지칭할 때는 느디딤 사람들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느디딤 사람들은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전부터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이미 노예들이 있어서 느디딤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면 사사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가서 기본 사람들을 느디딤 사람들로 삼고 이렇게 물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을 썼던 거예요. 여하튼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혈통상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함께하고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사람들로 그렇게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과 11절을 보면 누가 언약 백성이 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잘 설명해 놓았어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혈통상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이스라엘이 되고 언약 백성을 맺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혈통이 무엇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가 못 들어와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인가 안 듣는 자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나는 언약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느냐 못 되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안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신분이 노예여도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어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있고 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으면 얼마든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그래서 누구든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받아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자 언약 백성이 되겠다 하면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뭐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다수가 다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혈통상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규정을 놓고 보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살면 누구나 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도대체 무엇을 하는가? 당연히 이제 언약을 맺는 일을 하는데 언약을 맺는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12절에 보면 독특하게 특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언약을 맺는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두 번 반복하는데 처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언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내가 언약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쫙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앞에 불러 모은 다음에 말씀을 쭉 주신 다음에 자, 이제 내가 너희한테 나의 언약을 줄 건데 이 언약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10절 뒷부분에 보면 똑같은 내용을 두 번째 다시 반복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여. 그러니까 결국 언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자가 되면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것에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기 원합니다. 내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면 그럼 이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뭐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서요.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건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여하튼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에 제가 가끔 이야기할 때 그런 말씀 드리곤 합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배자가 된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방구석에 앉아있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있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아라. 잠을 자더라도 여기 와서 자라. 제일 좋은 건 말똥말똥 눈 뜨고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혹시 그렇지 못하면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언약, 하나님의 맹세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이 누리시는 모든 영광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참여하는 것이 곧 언약을 맺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명령하신 대로 갓난아이도 참여하고 이제 내일 모레 천국에 가야 할 사람도 참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것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13절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어떤 결과를 맡게 되는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가, 결과와 목적에 대해서 13절에 선포를 했어요. 13절에 보면 이 모든 과정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된 것이라는 설명을 하세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너에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또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너도 알고 있고 네 조상들도 알고 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약에 참여하면 어떤 결과를 맞는가? 13절 뒤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너를,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느냐?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 된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을 맺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다른 것들은 다 설명을 생략하고 한 가지만 설명하셨어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지금 언약을 맺은 결과,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같으면 여기에다가 구체적인 설명을 막 쫙 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1번, 네가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몸도 건강하고 장수할 것이고 2번, 네가 하는 생업도 복을 받아서 곡식을 뿌리면, 씨를 뿌리면 열매를 잔뜩 맺고 너희 집에서 키우는 가축은 새끼도 많고 등등등등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은 생략하시고 그건 뒤로 빼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결과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결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혹은 이전에는 하나님께 심판과 저주를 받는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이를 통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 이게 언약을 맺은 결과예요. 결국 이게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다른 많은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뒤에 14절, 15절에서는 부연 설명을 한 가지 해놓았는데 앞부분부터 보면 10절부터 14절, 13절까지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특별히 누가 언약을 맺는지를 10절부터 11절에 선포했었죠. 14절, 15절은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맹세를 듣고 있는 사람들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같이 참여해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언약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같이 서 있지 않은 사람 누구겠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후손들, 그리고 아직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지역에 거하는 이방인들, 그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참여하고 언약을 맺는 자가 되기만 하면 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너만, 지금 태어난 깐난쟁이들까지 네 자손들만, 여기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게 될 네가 보지 못한 너의 후손들도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하고, 너희가 아직 만나지 못한 네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많은 민족들도 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뭐 늘 고백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귀하고 큰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리고 항상 붙잡고 살아야 되는 가장 귀하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은 도대체 무엇인가? 누가 뭐라고 해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된 것,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풀어 주시고자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 받고 그렇게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고, 그러다 결국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다 공유하고 또 참여하고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이에 불과한 우리도, 또 노예처럼 살아가던 우리도,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부르시고 자기의 자녀 삼으신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또 예배자로 은혜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신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거나 건강과 장수를 누리거나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성취가 되거나 다른 어떠한 모든 은혜들도 다 귀하고 아름답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로 인하여 늘 기뻐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나와 내 자녀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아직 함께하지 못한 먼 훗날 태어나게 될 후손들과, 또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했으나 만나야 되는 많은 여러 이웃들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